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21일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이 오가는 항로 신설과 관련해 러시아의 유감을 표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로 일본 입항이 금지된 망경보호를 이용한 전기 항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러시아에 대해 책임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전날 북한 나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화물 여객선 항로가 5월에 신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자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망경봉호에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22일 멜컴 턴불 호주 총리와 회담해서 무역과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양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21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열흘간의 순방 일정 중 네 번째 방문국인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앞서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고위 관리가 호주를 방문한 것은 펜스 부통령이 처음입니다. 백악관 외교정책보좌관은 최근 호주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 발전이 주는 장점에 주목하고 있지만 펜스 부통령이 이번 호주 방문 중 국방과 경제에 관한 양국 간의 장기적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경찰관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테러범은 카림 쉐리피라는 이름의 39살 프랑스 국적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테러범 사망 장소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공책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지난 2월 카림 쉐리피를 체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총격범은 아부 유세프라는 이름의 벨기에인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범인이 2000년대 초 경찰에게 총을 쏴 몇 년간 수감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20일 오후 지하철역 부근에서 한 무장괴한이 경찰차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으며 총격범은 다른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봉쇄 지역 4개 마을에서 민간인과 전사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작전이 21일로 종료됐습니다. 알프아와 케프라야 마을 민간인과 친정부군이 알레포 외곽에서 지난 이틀간 대기에 있다가 이날 도착했다고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반군이 장악 중인 시아파 마을 두 곳에서도 수천 명이 알레포 외곽 지역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난주 대피 차량의 폭탄 공격에 가해져 수십 명이 사망한 곳입니다. 대신 자바 단위를 출발한 수백 명의 반군과 가족들은 인근의 두 번째 통과 지점을 떠났다고 관영 텔레비전이 보도했습니다. 친정부군이 오랫동안 장악해온 다마스쿠스 인근 자바 단위와 마다야 마을은 순위파 반군들과 민간인들이 탈출한 뒤 이번 주 정부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1일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좋은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양국이 이슬람 무장 세력을 공동의 적으로 두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평화 달성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공개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 대학에서 이 지역의 젊은 지도자들과 대학생들이 참석한 타운홀 행사에 나와 연설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행사가 그의 퇴임 후 목표인 지역 활동 강화와 관련해 젊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퇴임한 후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휴양지에 머물며 자서전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더울 때, 배가 불러서 속이 더부룩할 때 톡 쏘는 맛의 탄산음료를 마시면 시원함을 느끼는데요. 이 때문에 탄산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 이 탄산음료를 청량음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이 청량음료를 즐기는 주민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청량음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만의 주범으로 불립니다. 이 때문에 청량음료 제조회사에서는 설탕 대신에 인공 감미료를 넣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심장학회지 발표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를 넣은 청량음료를 하루에 한 병 이상 즐겨 마시면 거의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나 뇌졸중 발병률이 무려 3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인공 감미료 대신에 설탕으로 만든 음료는 치매나 뇌졸중과의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설탕 음료가 건강에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전히 다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팀은 갈증이 나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는 청량 음료를 먹는 습관을 자제하고 대신 물을 마실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기 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22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7도에서 22도, 신의주 7도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6에서 22도, 함흥 5에서 20도, 끝으로 청진은 5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제시 제이의 노래입니다. Price Tag, 우리의 삶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Sometimes we all need to just forget about the money and spread a little love. Let's go. Seems like everybody's got a price. I wonder how they sleep at night. When the sale comes first and the truth comes second, just stop for a minute and smile. Why is everybody so serious? Acting so damn mysterious. Got shades on your eyes and your heels so high that you can't even have a good time. Everybody looks to their left. Everybody looks to their right. Can you feel that? Yeah, we'll pay them with love tonight. It's not about the money, money, money. We don't need your money, money, money. We just wanna make the world.
price tag. Ain't about the cha-ching, cha-ching. Ain't about the bubbling, bubbling. Wanna make the world dance. Forget about the price tag. Hey, yeah. We need to take it back in time when music made us all unite. And it wasn't low blows and video hoes. Am I the only one getting tired? Why is everybody so obsessed? Money can't buy us happiness. Can we all slow down and enjoy right now? Guarantee we'll be feeling all right. Everybody looks who they look, yeah. Everybody looks who they're right. Can you fee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를 사흘 앞두고 20일 파리 중심가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안보 문제가 주요 변수로 부상하면서 프랑스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일본 강요와 국회의원들이 21일 봄 제사인 춘계 예대제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해 한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봅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오는 23일 일요일에 실시되는데요.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발생한 총격 테러 때문에 경계태세가 강화되고 있다고요?
네, 대선을 사흘 앞둔 20일 밤 9시경 파리 중심가인 샹젤리제 거리에서 테러범이 자동소총으로 경찰 차를 공격하는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테러로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고요. 테러범 역시 경찰 총에 맞아서 사망했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중심부라고 불리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벌어진 이번 테러로 프랑스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23일에 있을 1차 투표와 5월 7일 결선 투표에 대비해 전국 6만 7천여 투표소에 경찰 약 5만 명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또 군경 특수부대까지 동원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이번 총격범의 신원이 밝혀졌습니까?
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테러 배후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ISIL은 사건 발생 후 자신들의 선전 매체인 아마크에 이 테러범이 ISIL 전사 중 한 명으로 아부 유수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부 유수프란 이름은 가명으로 알려졌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범인이 올해 39살인 프랑스 거주자 카림 쉐르피라고 발표했습니다. 카림 쉐르피는 2000년대 초에도 경찰에 총을 쏴서 몇 년간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총격범의 차량에서 ISIL을 찬양하는 쪽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경찰이 이 테러범 가족 3명을 구금해서 신문 중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그 테러가 이 프랑스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구구부터 극좌까지 이념적으로 매우 다양한 성향을 가진 후보가 11명이나 출마했는데요. 대선 2차 투표를 사흘 앞두고 발생한 이번 테러 때문에 안보 의제가 이 막판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이민 규제나 안보 법규 강화에 목소리를 높여온 이 극우파 마린 르팽 국민정선 후보나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후보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르펜 후보는 21일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국경 검문을 강화하고 정보당국 명단에 올라있는 외국인들을 모두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 현재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11명 후보 가운데 이 EU 탈퇴를 지지하는 극우파 국민전선의 마리 르펜 후보, 중도신당 앙마르슈의 에마니엘 마크롱 후보, 중도우파 공화당의 프랑스와 피용 후보, 또 급진 프랑스 좌파당의 장리크 멜랑숑 후보 이렇게 네 명으로 간추릴 수 있는데요.
네.
이들 네 명 후보가 지지율 20% 안팎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르펜 후보는 최근에 유럽을 휩쓸고 있는 반이민, 반이슬람 정서에 힘입어서 줄곧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해왔는데요. 이 총격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이죠. 엘라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마크롱 후보가 24%로 21.5%로 얻은 르펜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총격 테러가 급부상하면서 이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샹젤리제 총격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이 프랑스 국민에게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테러 공격을 끔찍한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강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1일 인터넷 트위터에 이번 사건이 프랑스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죠.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번 테러가 테러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또다시 상기시켰다면서 이 테러 종식을 위한 미국의 노력이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강요와 국회의원 9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군요.
네,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이죠.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95명이 21일 오전에 야스쿠니 신사의 봄철 참배 행사인 춘계 예대제 첫날을 맞아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 춘계 예대제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계속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직접 참배하는 대신에 이날 아침 일찍 공무를 복납했고요. 이 내각에서는 에토 세이치 총리 보좌관, 또 미즈오치 도시의 문부과학 부대신 등이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그간 줄곧 주변국들과의 마찰을 빚어왔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도조 히데키 등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서요, 일본이 근대에 와서 벌인 주요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과 민간인 246만여 명의 위패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내각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일본이 전쟁을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 12월에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가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아베 총리는 직접 가지 않고 때마다 공무를 복납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 정부가 일본 의원들의 이번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죠.
네, 21일에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무를 복납하고 참배를 강행해서 과거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데 대해 미화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교부 논평은 또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지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침략 역사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이어 이 중국은 줄곧 일본 고위 정치인들이 신사참배하는 잘못된 행동을 강력히 반대해왔다면서 일본이 군국주의와 거리를 두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요.
네, 중국은 지난 10년간 남중국해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남중국해는 풍부한 해양자원의 보고로 중국과 다른 5개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오래 갈등을 빚어온 곳인데요. 이달 중순 이탈리아 루카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중국의 이런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비판을 개의치 않고 분쟁 당사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 G7 외무장관 회의 공동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요?
네, 남중국해 주변국들에게 지난해 나온 국제상설 중재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유리한 근거를 이용해 중국에 맞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해 7월 남중국해의 90% 이상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측 주장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하지만 현재 이 중국은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와 스프레틀리 제도의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여기를 군사기지하고 있어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 분쟁 당사국들과 직접 이 협력과 대화를 모색하면서 이 주요 7개국이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미국의 비판 등에 이 큰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중국 정부가 관계국들과 관련국들과 어떤 그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부터 이미 이 자금 선나라죠. 브루나이와는 경제협력을 맺어왔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경우에는 이 중국 해양경비선이 정기적으로 이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을 다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좀처럼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규모 11조에 달하는 중국이 이 말레이시아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최대 투자국이기 때문입니다.
네, 베트남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베트남이 사실 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이 상대하기에는 가장 껄끄러운 상대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중국 정부가 이 베트남 정부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대화 협력을 모색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한 당사국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지난해 취임한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중순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오는 6월 필리핀 독립기념일에 분쟁 도서를 찾아서 여기에 필리핀 국기를 꽂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고려한다면서 이를 철회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직접적인 관계국은 아닙니다만 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요?
역시 이 모든 나라의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이 이 남중국해를 군사 기지화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구축함 등을 일대에 파견하는 등 중국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남중국해 분쟁 당사자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왔던 그런 방침을 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결국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명하면서 이 남중국해 분쟁의 최대 승자는 결국 중국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사법당국이 인터넷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와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아칸소주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단행한 소식, 또 미국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에 관한 인구조사국의 최근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위키리크스라면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비리 또 기밀 등을 공개하는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데요. 미국 사법당국이 위키리크스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소를 준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목요일 미국 CNN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당국이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를 체포할 방안을 강구 중이고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산지 체포를 이 법무부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어산지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공모와 정부재산 탈취, 방첩법 위반 혐의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그동안 수십만 건에 달하는 국무부 전신 내용, 또 미군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일지 등을 공개해 미국 정부를 당황하게 했고요. 또 지난달에는 미 중앙정보국, CIA의 첩보 활동 방식에 관한 문건 8천 건을 공개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이 위키리크스를 강하게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폼페오 국장은 워싱턴의 한 연구기관 연설에서 사람들이 위키리크스의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키리크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매우 당황스럽고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폼페오 국장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time to call out WikiLeaks for what it really is. A non-state hostile intelligence service often abetted by state.
네, 위키리크스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비국가 적대적인 정보기관이란 건데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군 정보 당국이 해킹으로 입수한 정보를 이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공개했다면서 위키리크스는 테러 단체와 러시아와 같이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나 단체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폼페오 국장이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어산지도 비판했죠.
네, 이 최근 아라비아 반도의 알카에다 지부가 어산지에게 감사를 표한 점을 들면서 이 어산지는 테러 단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의 말입니다.
Assange is a narcissist who has created nothing of value. He relies on the dirty work of others to make himself famous.
네, 어산지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건데요. 다른 사람이 한 부정 행위를 이용해서 유명세를 얻으려 하고 뒤에 숨어 있는 비겁한 사기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는 위키리크스를 옹호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하고 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이메일 등 민주당의 불리한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위키리크스가 CIA 첩보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뒤에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CIA 기밀 공개는 이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산지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어산지 측 변호인인 베리 폴렉 씨는 AP통신에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위키리크스는 진실한 정보를 공개했을 뿐이라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일반 대중에 알리는 언론인들에게 의존해왔다는 건데요. 이 설립자 어산지는 위키리크스가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예,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는 어산지 기소를 고려하지 않았었나요?
고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키리크스를 기소하는 건 언론기관을 기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이 기소를 꺼렸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기소 가능성을 배제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헌법으로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지만 폼페오 CIA 국장은 위키리크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단순히 입수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정보를 빼내는 일에도 가담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원래는 호주 출신인데요. 지금은 망명 생활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에콰도르 대통령으로 새로 선출된 이 레닌 모레노 당선자 역시 이 어산지를 계속 보호하겠다고 밝혀서요. 어산지 체포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칸소주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고요?
네, 아칸소주 당국이 목요일 자정 직전에 이 사형수 리델 리를 약물주사 방식으로 처형했습니다. 리는 지난 1993년에 이 한 여성을 흉기로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칸소주 법무부는 성명에서 유가족이 24년이나 정의의 심판을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사형 집행이 강행된 게 조금 의외인데요. 이 네. 11일 동안 사형수 8명을 처형하려고 했던 아칸소주의 계획이 법원의 제동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하루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이 어떻게 된 거죠?
네, 이 목요일 법원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전날 아칸소주 지방 법원이 이 베크로늄 브로마이드란 약물에 대해서 사용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사용수의 호흡을 정지시키는데 사용되는 이 약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금한 건데요. 하지만 아칸소주 법무부가 이 결정에 불복해서 항소했고요. 또 아칸소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네, 이 약물 사용이 다시 허용되면서 이 사형 집행이 가능하게 됐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리의 변호인 측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호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사형 집행을 서두르는 것이 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5-4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 새로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오른 닐 고서치 신임 대법관은 다른 보수 판사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 아칸소주의 사형 집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칸소주는 오는 월요일 24일에 2명, 또 목요일 27일에 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계획인데요. 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다른 사형수 1명은 법원에서 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칸소주는 원래 이번 주에 4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강행할 계획이었지만 다른 3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법원에서 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칸소주는 이 11일 동안 이 8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이 사형수를 마취하는 데 쓰이는 일종의 진정제인 미다졸람의 사용 기한이 이달 말로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이 약물주사 사용 방식에 사용되는 마취제 미다졸람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 사용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미국 청년층의 생활 방식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통계 자료를 내놨군요.
네, 인구조사국이 미국 청년들의 생활 방식이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해 봤는데요. 이 흥미로운 변화가 보였습니다. 먼저 미국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이 결혼과 아이를 낳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대부분이 교육과 경제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이 결혼과 육아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뭐 미국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결혼하는 시기가 좀 느려졌는데요. 70년대에는 30세가 되면 결혼하는 사람의 비율이 10명 가운데 8명에 달했는데 최근에는 45살이 돼야 이 정도 비율이 나옵니다. 또 눈길을 끄는 변화라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원래 보통 자녀들이 나이가 차면 집에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건데요. 2015년 기준으로 18살에서 34살 사이의 청년 3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약 2,40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부모 집에서 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비율이 1975년에는 26%, 그러니까 4명 중 1명 꼴이었는데 이 40년 뒤에는 31%로 3명 중 1명 꼴이 된 거죠. 이제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게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같이 산다는 것, 경제적 능력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 4명 가운데 1명은 직업이 없고요. 또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일하는 여성이 많이 늘어난 점도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눈길을 끄는 점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비율 그새 많이 늘었겠죠?
네, 맞습니다. 1975년에 25살에서 34살 사이의 여성 가운데 집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43%였는데요. 지난해 14%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 밖에 소득 분야에서 남성들의 소득이 많이 떨어진 것이 눈에 띄는데요. 1년 소득이 3만 달러가 안 되는 남성의 비율이 40년 전에는 25%, 이 4명 중 1명 꼴이었는데 이 비율이 작년에는 41%로 껑충 뛰었습니다. 또 소득이 연 3만 달러에서 5만 9천 달러인 남성의 비율은 49%에서 35%로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중간소득은 남성 중간소득보다 여전히 1만 1천 달러 정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군은 지난 13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난가르하르주 아친 지역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지하기지에 GBU-43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ISIL 지휘관급 인사 다수를 포함해 90명 이상이 숨졌다고 현지 아프간 당국이 전했는데요. 일명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함을 자랑하는 이 무기를 미군이 실전에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공중폭발 대형폭탄 GBU-43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BU-43은 무엇인가?
GBU-43은 정식 명칭이 공중폭발 대형폭탄으로 영어 명칭인 Massive Ordnance Air Blast Bomb의 앞글자를 따서 모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앞글자를 따서 만든 별칭 Mother of All Bombs,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GBU-43은 지난 2002년 이라크전을 앞두고 미 공군 연구소에서 비밀리에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걸프 전쟁을 일컬어서 모든 전쟁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빗대서 이 엄청난 위력의 폭탄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GBU-43은 대형폭탄이라는 이름처럼 다른 폭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큰 덩치를 갖고 있습니다. 무려 9m가 넘는 길이에 직경이 1m가 넘는데요. 무게는 자그마치 10톤에 달합니다. 웬만한 중형 트럭과 비슷한 무게와 크기인데요. 일반적인 폭탄과 비교를 해봐도 보통 재래식 폭탄이 최소 120kg, 최대 900kg 정도여서 GBU-43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전투기와 전폭기에는 장착이 힘들고 MC-130이라고 하는 특수전 대형 수송기에 실고 낙하산 투하를 해야만 하는데요. 보통 고도 6,000m 상공에서 투하돼서 초음속으로 떨어지다가 지상 2m 부근에서 폭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GBU라는 이름이 붙는 폭탄은 통상 유도폭탄을 일컫는데요. 역시 GBU-43에는 지구 위치 정보 시스템인 GPS와 관성 항법 시스템, 레이저 유도 장비 등 최첨단 장치가 부착돼서 특정 표적에 대해서 정밀 유도 타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폭탄, 스마트 폭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GBU-43의 가격은 당초 3억 1,4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는데요. 미 공군은 한 발당 17만 달러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방산업계가 아니라 공군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표준 구매 가격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미 공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모든 폭탄의 어머니, 이름에 걸맞은 위력.
GBU-43 폭탄이 직접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 위에서 폭발하는 방식을 택한 건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GBU-43에는 H6라는 고성능 폭약이 사용됩니다. 이 H6는 보통 폭탄에 쓰이는 TNT 폭약보다 약 1.4배 정도 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데요. GBU-43의 폭발력은 TNT 11톤 규모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 핵폭탄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GBU-43은 폭발할 경우 반경 1km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반경 2.7km 내 건물, 차량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8km 안에서는 창문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폭발할 때 높이 3km의 버섯구름이 생기는데 이는 30km 밖에서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폭발음은 50k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탁 트인 지역에서 부대들과 탱크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낙하할 때 질산염 등 가연성 분무가 공기와 결합해 폭발하면서 반경 550m 내를 순식간에 무산소 상태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파괴하고 불덩이로 만드는 광풍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Really another successful job. We're very, very proud of our military. Just like we're proud of the folks in thi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폭격 작전을 수행한 미군과 GBU-43 폭탄의 위력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치하기도 했습니다.
GBU-43의 개발과 사용.
GBU-43은 베트남전과 1991년 걸프전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 초대형 투하폭탄 BLU-82, 일명 데이지커터의 성능을 개량한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지커터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땅 위에 핀 데이지꽃을 잘라내듯 초토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미군이 베트남전 당시 정글 속에서 전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투하했는데요. 접근이 어려운 곳에 비행장을 건설하거나 특수부대원들의 낙하산 강화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번에 밀림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지상 150m 상공에서 폭발 시 반경 2km 내에 모든 걸 초토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데이지커터는 베트남전 당시 폭격용이 아니라 작전 수행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였지만 그 위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실제 살상 능력에 비해서 적군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공포가 엄청났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02년 이라크 전쟁에 대비해서 데이지커터의 후속 개량 무기인 GBU-43을 개발하면서 폭발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라크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위력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GBU-43은 이라크전을 앞두고 지난 2003년에 개발됐지만 이번 아프가니스탄 폭격에 사용되기까지 거의 15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딱 한 번 실험 결과만 공개됐을 뿐인데요. 하지만 보유 자체만으로도 적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무기라는 겁니다.
The enemy used these tunnels and minefields to move around the battlefield and protect themselves from the attacks from Afghan and US forces. This was the right weapon against the right target.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존 니콜슨 장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미 공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전장을 옮기는데 땅골이나 지뢰 부서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적을 무력화하고 아군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GBU-43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GBU-43을 동원한 것은 험준한 산악 동굴 지형을 기반으로 한 ISIL 근거지를 단시간에 초토화하는 한편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데 최적의 무기로 판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GBU-43을 둘러싼 논란.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진 살상 무기인 만큼 이름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는데요. 최초 개발 사실이 알려지고 공중 대형 폭탄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모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 중서부 유타주의 유명한 자연공원인 아치츠 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인구 5천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었기 때문인데요. 대량 살상 무기의 이름과 똑같은 도시 이름 때문에 도시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여긴 시민들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시장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에게 폭탄의 이름을 바꿔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엄청난 위력의 무기에 어머니라는 명칭을 써선 안 된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는 세상 모든 어머니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GBU-43과 견줄 무기.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GBU-43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큰 재래식 무기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비핵폭탄은 아닙니다. 바로 러시아가 보유한 일명 모든 폭탄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지난 2007년 GBU-43에 맞서 개발한 이 폭탄은 전 세계의 재래식 폭탄 가운데 가장 큰 크기와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공식 명칭은 화력 증강형 항공 열 압력탄으로 줄여서 ATBIP라고 부르는데요. 보고된 바에 따르면 GBU-43보다 4배의 폭발력을 가졌지만 무게는 약 1톤 정도 더 가볍다고 합니다. 이 ATBIP는 GBU-43과는 달리 열기압 폭탄으로 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가연성 기체 혼합물을 사용해서 폭발 시 다량의 가연성 증기가 분출되고 폭발하면서 고압의 충격파를 방출해서 반경 300m 안의 생물을 살상합니다. 다만 관통력이 약해서 전차나 콘크리트 벙커를 타격해서 피해를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모든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공중폭발 대형폭탄 GBU-4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ig mouth, big mouth입니다.
Has anyone ever called you a big mouth? Well, what does that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 were dating someone?
Yes, I did. How did you know?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re dating someone? 혹시 너 브라이언에게 여자 만나고 있다고 말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응, 알려줬어.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전에 어떤 행사에 갔는데 브라이언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라고.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걔 말이 아주 많아. 라고 하자 제이슨이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아, 그래? 난 걔가 그렇게 입이 가벼운지 몰랐어.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다음에는 조심해야겠네. Thanks for letting me know.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big mouth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 were dating someone?
Yes, I did. How did you know?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Today's expression is big, B-I-G, big, mouth, M-O-U-T-H, mouth, big mouth. A big mouth is someone who talks too much or too loudly. They usually go around gossiping or telling secrets. Big mouth, 문자 그대로 하면 큰 입이라는 의미인데요. 시끄럽고 말이 많은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또는 자기 과시를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이 가볍고 신중하지 못하니 비밀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겠죠. 말 실수로 문제도 일으킬 수 있을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브라이언이 내가 여자 만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다닌다고 하자 제이슨이 브라이언에게 실망하며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아, 그래? 난 걔가 입이 그렇게 가벼운지 몰랐어. 라고 했죠. 이렇게 누군가가 입이 가볍다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big mouth, big mouth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예문을 들어볼까요? Promise me that you won't be a big mouth 라고 하면 말 많이 안 하기로 나랑 약속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 can't believe you just said that in front of everyone. You are such a big mouth 라고 하면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너 정말 입이 가볍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 were dating someone?
Yes, I did. How did you know?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Let's review. A big mouth is a person who talks too much or too loudly. They usually go around gossiping or telling secrets. Big mouth. Big mouth. Big mouth.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폴 영의 LOVE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t you wasn't happy, and that's for sure positively. That's what the world is made of. So give me more of that love. Love is a walk down Main Street. Love is an apple that is so sweet. Love is something that can't be. Salvation is free. It's all in the heavens. Can't you see? You can always depend on me to
give you love. Love is a flower in my soul. Love is a story that just can't be told. Keep to feel it burning more and more. Stop and look at the big wheel roll. I can't explain this feeling. Can't you see salvation is free? Give my life for the glory, just to be able to tell this story about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190여 개 국가들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은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지구의 날 행사는 환경 문제를 알리는 토론회의 형태로 계획됐었습니다. 지구의 날 창립자인 미국의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은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던 환경 악화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분노했었습니다. 넬슨 의원은 환경 재앙의 물결을 막아야 한다는 신세대의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고 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넬슨 의원은 미국 내 모든 대학이 1년에 하루를 정해 환경 문제에 관해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넬슨 의원의 이런 주장은 힘을 얻어 1970년 4월 22일에 열린 첫 번째 지구의 날 토론회에 2천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그 뒤로 이 운동은 중앙 조직 없이도 탄력을 받아 자발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첫 지구의 날 전통을 지금도 계승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발전의 근간이기 때문에 올해의 테마는 환경과 기후의 학습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인식하는 많은 사람들은 환경 악화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작은 일에서부터 환경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구매한다거나 환경에 책임의식을 갖는 생산자나 판매상들과의 거래 등을 통해 사람들은 환경과 관련된 개혁과 기술,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1980년 4월 22일 넬슨 상원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품위 있고 질 높으며 모든 인간과 모든 창조물 사이의 상호 존중을 이루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넬슨 의원은 이어 품위 있는 환경이란 가장 깊고 가장 폭넓은 의미의 품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말은 47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각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이러한 목표와 이상을 향해 전진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